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까지라도 다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참으로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는 말씀으로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받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역함이 완전히 극복되는가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 신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 우리 중에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목숨까지 위협받는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안한 중에도 세상의 유혹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자들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셨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모든 신자의 마음 안에 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마음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 계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말은 본래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26절에 무엇을 따라라는 말과 대칭을 이룹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할 바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무엇을 따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인께서는 하나님을 따라 간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 간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사정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가?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일반적으로 재판관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듯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좀 헤아려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간구이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앞두시고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간구했다고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단지 눈으로 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경험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으로 30절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에 계실 때 이 주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참고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간구하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 인용한 예수께서 간구하신 대상적 기도와 같은 성격의 기도, 즉 구원의 계획과 관련된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30절에서는 종국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은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신자는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고난과 환란을 능히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조바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연약성 때문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과정에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혹은 말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한절 말씀, 이 말씀은 이런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성령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면서 궁극적 목표로 나아가는 신자의 과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살 얼음판을 걷듯이 매우 불안한 과정이 아니고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주어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목적격으로 보면 주어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수혜자는 어떤 정체성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위로를 받아야 되지 이 은혜와 복의 수혜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을 자기에 무조건 적용시키는 어리석음을 품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 과연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좋게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인가? 아니면 이런 은혜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주어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임에 틀림없지만 어떤 존재 조건이 있다고 하면 이 존재 조건에 내가 부합하는 자인지 살핀 다음에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수혜자를 한정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은 잘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다 좋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녀가 자신을 낳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에요. 그죠? 여기 우리 일리도 앉아있고 윤영이도 앉아있고 윤우도 앉아있고 미나도 앉아있고 한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 사랑하죠? 그죠? 엄마 아빠 미워해요? 아니죠? 그럼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잘하는 게 아니고요. 못한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것은 본능적이에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선행하는 사랑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부하되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인풋이 되었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서 나았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9.11 테러 때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했는데 마침 뭘 살 일이 있어가지고 그 무역센터에서 나왔는데 비행기가 와가지고 건물과 충돌하는 바람에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간증하는 그 간증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소망이 끈이 주어져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들을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간증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뚜렷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사고로 죽거나 불치병에 걸려 죽거나 혹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거나 요즘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나요? 코로나 초기에 GP 선교사인 제 동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한 30명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병장수나 만사형통이나 불치병에서 나았다거나 아니면 다 죽었지만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고 하는 이런 예들을 증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일 수 없습니다. 환난과 박해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프랑스 위고노들이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독특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5장으로 가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타났습니까?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주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참으로 받은 사람 대사니까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신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낳은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애쓰고 힘써야 될 무엇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삶의 초점과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죠. 가장 우선적인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뭐 제사 음식을 올려놓으면 제사 음식을 드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부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러 왔던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언급했는데 그 계명은 전부가 다 이웃 사랑과 관계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제가 지난주일 밤에 설교한 본문인데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이 뭐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애칭이에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하는 일입니까? 잘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또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엄청난 헌신을 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신자에게 임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보편적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에 너무 강조점을 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렇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였죠.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의 호출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부르심으로 그리고 의롭다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걸어가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걸어가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걸어가게 하심, 그 다음에 진리를 믿는 이런 증거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대 수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과 동시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서로 대조되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능동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수동태거든요. 이러면서 대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앞서도 제가 잠시 예로 들었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과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조건 안에서는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조건 바깥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 해석이 되고 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28절 말씀은 무슨 말씀과 연결되는가 하면 29절과 30절과 연결이 돼요. 29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씀이죠. 30절 말씀은 영원하게 하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따로 떼어놓고 2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단독으로 그냥 떼어놓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고 종국에는 다 좋게 하실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호출을 당하죠. 말씀에 반응하게 되죠. 부름을 받게 되죠. 의롭게 되죠. 영화롭게 됩니다. 그리고 8장 전반부에서는 신자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이 죄법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사사건건 반기를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른 사람은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분명히 죽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고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아무 때나 살아도 좋게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 주의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신자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순경과 역경, 형통과 고난, 기쁘고 즐거운 일은 물론 슬프고 어려운 일 등 희로, 애락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손으로 바꿔주실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세전에 작정하였습니다. 그 작정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다 보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선택될 때 어떤 목적으로 선택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목적으로 예정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될 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신명기 30장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받을 화를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살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방금 제가 말씀한 후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과정은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고 그것 자체가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페르시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의 박해를 겪다가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혜 성령이 오시게 되므로 참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초, 아픔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리적으로 고역을 행해야만 되었겠죠. 또 시편 137편에 보니까 시온 애들을 한 자리 한번 불러보라, 노래 한 자리 해보라, 부르기 싫은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그런 강요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쓴 폴 헬름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일들과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 있는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목에서 벗어날 정도로 작지 않으며 하나님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실 정도로 사소하지도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분의 신학자의 말을 꼭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다면 선이 무엇이지요? 라고 질문해야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선은 그냥 다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본래적 성품이겠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섭리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가리킵니다. 이게 선인데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어떤 구절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굿, 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은 뭘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으로 가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지만 창세기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총체죠.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일치한다는 뜻이겠죠. 의도한 바로 바대로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되는데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시는 지향점, 그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지향점이 바로 선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결과가 다 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향점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셔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선이 뭔가 라고 말할 때 그 해답은 다음 주에 살펴볼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결국에는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선이고 그 선의 극치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궁극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작동시키십니다. 여기 합력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함께 작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계가 째깍째깍 가기 위해서는 부품 모두가 다 합력해야 되겠죠. 자, 엔진도 정상이고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어가 안 들어가요. 전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야 자동차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들을 그런 방식으로 조합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결과인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까지는 일정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죠. 엔진 걸고 시동 켜고 그죠? 그런 다음에 기어 놓고 이래야 갈 수 있잖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다 정상이에요. 기름이 없어. 어떻게 되죠? 기름 넣어야 돼요. 그 절차가 있잖아요. 식물의 성장도 심음과 거둠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심어야 되고 잡초 제거해야 되고 빌어줘야 되고 바람이 불면 좀 막아줘야 되고 서리를 맞으면 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선이라는 결과를 보기까지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동목에 인내가 빠져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그래 놓고 뭐부터 시작하죠? 사랑과 일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그러면서 오래 참음이 분명히 들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신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여덟 가지 덕목을 말하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말해요. 여기에도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의 분량, 기다림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는 선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역량과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인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섯 번 로마서에 나타나는데 앞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빌어야 될지 모른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28절 말씀인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극과 극인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분의 뜻도 알고 인간의 약한 뜻도 알고 인간의 약한 상태도 알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신자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매우 불안한 삶의 과정이 아니고 확실한 과정, 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의 생애 하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꿈을 꿨더니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약, 신학, 아래에서 한 인생의 삶도 조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약 신학. 뭐지요? 요셉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주어진 생애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라야 이 땅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애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쓰임을 받았는데 요셉이 사실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버지 야곱의 편에 그 다음에 요셉의 꿈 이야기 그것에 자극을 받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인신매매 그 다음에 또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충성스럽게 가정총리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에서 종이 되고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꿈을 해명해줬죠. 술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라고 해명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추록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만약에 추록하자마자 요셉을 옥에서 나오도록 주선해줬더라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자유시민으로서 꿈 해몽가를 직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이 기억이 났고 요셉을 소개해 주므로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요셉의 인생만 좋아졌던 게 아니죠? 요셉의 형제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우벤은 소모 비라와 간동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야곱이 형제들을 심부름시켜서 양실 구애로 아는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성화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림막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한 것이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라고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 때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분의 작정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시야는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항상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부모는 자식 탓, 좀 나를 제대로 공부시켜줬더라면 그러면서 자식은 또 부모 탓을 하고 말이죠. 작가가 작품을 쓸 때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궁극적 결론을 염두에 두고 스토리를 써가고 궁극적 결론을 염두에 두고 영화 대사를 씁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때로는 뭐 살인도 있죠. 시기도 있습니다. 질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감독은 그 사건만을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궁극적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살인도 더 생생하게 묘사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도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궁극적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조차 우리는 감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까요? 남을 과도하게 미워하거나 남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뭐 미운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서 일한 일이 아닌가. 마음이 넓어지죠. 넓어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감정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묶여있잖아 지금. 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평생 그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합력까지 설명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아는 신자라고 하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주신 귀한 한 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우리의 마음의 폭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치고받으면서 기재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적인 말만 하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참으로 안다라고 하면 이런 사실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이런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조차도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알고 믿는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갈등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뎌내면서 궁극적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일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주신 고통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